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일 중동 순위 파무장 조직 ISI의 격퇴 작전과 관련해 의회의 무력 사용권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위협에 맞서 전 세계에 우리가 단결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의회의 초당적인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3년 기간에 군사작전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군사작전 초안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됐었던 것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현지 정부군이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무력 사용권을 배제하고 2001년 9.11 테러 당시 알카에데에 대한 공격을 위해 사용했던 권한은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는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11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9월에 미국을 방문해달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수전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 한 세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은 국가주석 취임 후 2013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4자 정상회담이 11일 벨라루스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계속됐습니다.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도네츠크시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공격을 받아 두 명이 숨졌다고 반군 측이 밝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군인 반군이 데발츠예프 인근을 공격해 병사 19명이 숨지고 이는 8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4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이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또 이번 회담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반군의 전투를 끝내기 위한 마지막 기회 중 하나라며 갈등이 계속될 경우 계엄령 선포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11일 중국이 7개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보조금을 제공했고 이는 WTO의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먼 대표는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이 섬유와 화학, 의약품, 금속, 하드웨어 등 산업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관행이 미국 내 근로자와 농부, 사업체의 일자리와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로먼 대표는 WTO에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WTO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유럽 채권국에 대해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화 사용국 재무장관들과 만나 협상을 벌였습니다. 구제금융 1차분 만기가 이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모두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조건과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유로화 사용 회원 국가들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채권단에 대해 단 몇 달 동안이라도 단기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또 임금과 연금을 강제로 삭감하고 세금은 올리며 수천 명의 공무원들을 해직하는 긴축 정책도 재조정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 난민기구는 공기주입식 선박을 이용해 지중해를 건너던 불법 이민자 300여 명이 실종 또는 사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당초 알려진 것보다 사망자가 너무 많아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네, 라디오로 여는 세상 문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의 장량입니다. 10년쯤 전에 세계명문 하버드대학교 학생이었던 한 미국 남성이 만들어서 미국 내 명문대학생들이 사용하다가 이제는 전 세계 13억 인구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면 바로 페이스북을 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젠 친근하게 들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페이스북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큽니다. 어떤 소식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인데요. 그런 이유 때문에 각 나라 정부들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죠. 이 대열에 얼굴을 내민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왕실이 이 가족 사진을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진정한 페이스북 세대의 대열에 합류했다는 기사가 영국 신문들에 실렸습니다. 앤드류 왕자가 버킹엄궁의 한 방에서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하고 또 동생 에드워드 왕자, 소피 왕자비와 함께 서 있는 모습의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요. 영국 왕가의 공식 페이스북이 있긴 합니다만 왕실 공보팀이 관리하고 있고 주로 공식 발표의 창구로만 이용되고 있는데요. 왕자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가족 사진을 올린 것을 계기로 해서 영국 왕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친근하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로 여는 세상 첫 순서로 한국의 이모저모로 소개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서울입니다 순서인데요. 여성들의 주최가 돼서 즐거운 음악과 함께 통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공연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의 풍력단에는 지금 이 시간에도 수없이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민족이면서
서울 부암동의 한 공연장. 음악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연이 한창입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라이브로 시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네, 그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생생 토크를 이어가고 있고 북한의 인권을 알리고 그 실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아서 우리가 결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이 아닌 한민족이라는 그러한 동질성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러한 우리의 그 자세로 이렇게 토크쇼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통일 코리아맘의 김성은 대표의 설명인데요. 이처럼 이 단체는 여성, 즉 엄마의 따뜻한 마음으로 통일의 손을 내밀어보자는 취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나서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좀 힘을 써야 할 그러한 그 준비 단계로 저 여성들이 좀 이번에는 통 크게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좀 이뤄가자라는 취지로 그 목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 발생한 그런 단체입니다.
음악과 웃음이 함께한 이야기 공연, 연주와 노래로 흥을 돋우고 난 후 2부 순서에는 전 북한 여군 장교 김정아 씨, 평양 가수 박세영 씨와 이혜린 씨가 무대에 나와 북한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특이하게 민족 최대의 명절을 김부사 생일을 민족 최대의 명절로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른 날을 맞으면서 전국 요리 경연대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리 경연대회가 바로 그 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리 경연대회가 좀 색다른 게 뭐냐 하면 기존에 할 때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6일이나 4월 15일 이런
전 북한 여군 장교 김정아 씨는 당일 아침 북한 소식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지금 탈북 강사들도 많고 탈북에 북한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한국 분들이 그래서 작년하고 다르게 지금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지금의 북한이 오히려 더 궁금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최근 핫 이슈, 오늘 아침에 평양 방송에서 나온 이런 최근 핫 이슈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국민들한테 진실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한두 주제를 딱 짚어서 그에 대한 뭐 해설 설명이죠. 뉴스에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뭐 열의 경륜 대회를 한다. 아, 북한이 음식이 좀 여유로워야 되나?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의 실상을 안으로 파고 들어가 얘기하고, 지난 시간에 제 개인적인 어떤 뭐 사연이라든가 이런 인권의 사항과 또 그 이슈에 비교되는 이런 상황들을 얘기해 주면 국민들이 또 좀 이해하기 편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통의 시간이잖아요.
평양 가수 박세영 씨는 노랫말에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았습니다.
제가 집이 평양이에요. 네, 평양인데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더 가까워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막혀가지고 통일이 못 되다 보니까. 그래서 노래로나마 꿈속에라도 우리가 한번 실컷 달려보자 해가지고 이 노래가 한국에 와서 딱 들었는데 신영원 씨 노래인데 너무 마음에 와닿고 해가지고 노래방만 가면 이 노래를 계속 불렀어요. 처음에는 울면서 부르고 막 했는데 이제는 진짜 즐기면서 그래서 통일되는 날까지 이 노래 계속 부르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북한 실태에 대해서 이제 좀 상세하게 아직 한국분들도 거의 알기는 알지만은 디테일하게 모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겪어온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혜린 씨의 얘기도 이어서 들어볼까요?
북한에 대해서 알리기도 하고 또 이제 저희들이 그 가슴 아픈 사연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도움도 많이 받고 이런 점이 토크하면서 좋은 것 같아요. 북한의 생활 실태라든지 또 이제 북한 정권에 대해서 뭐 김씨 일가에 대한 그런 걸 주로 많이 묻고 군 생활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또 뭐 예술인들은 어떻게 사는지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사소한 궁금한 점들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그에 따른 답변을 저희가 해드리는 식으로 토크도 하고요.
성악가로서 음악으로 통일을 이야기해온 통일코리아맘의 김성은 대표 그리고 탈북 여성들이 이런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건 남과 북이 한민족이라는 걸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느끼기를 원해서라고 하는데요.
관객과의 소통을 저는 주요한 그런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우리의 알림이나 일방적인 어떤 보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관객과 소통하면서 질문하고 또 관객들이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소통의 의미.
오직 한 가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전 딱 그 주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알게 되면 거기에 나라 사랑 마음이 들어갈 거고 국가 안보의 문제가 들어갈 거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잘 누리기만 하지 말고 더 잘 지켜야겠다는 이런 자각심도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일에 대한 문제 같은 민족인 북한에 대한 아픔도 생길 거잖아요. 그 마음 하나부터 시작되라 해서 감사한 마음 오직 그 한 마음을 가지게 하고픈 게 제 그저 딱 하나 목표입니다.
너무 모르시더라고요. 북한이 어떻게 사는지, 북한이 어떤 나라인지 네네. 또 그 정도로 힘들게 사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여기가 너무 이제 잘 살고 있는 나라잖아요.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함께한 공연 현장에서 VOA 박은정입니다.
지식 충전, 재미 발전소. 라디오로 여는 세상. 라디오로 여는 세상은 세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계속해서 틴틴 클럽 준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일어난 내전 때문에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을 로스트 보이라고 하는데요. 약 2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로스트 보이 출신으로 가진 고생 끝에 미국으로 건너와서 서양 장기, 바로 체스의 명수가 된 청년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치는 체스 명수 마루주 조아치 씨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넓혀보는 ABC 민주주의. 오늘은 영어 철자 M으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보겠습니다.
틴틴 클럽. 안녕하세요. 젊은 여러분을 위한 시간 틴틴 클럽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바깥 세상의 젊은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문화를 즐기고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는지 궁금하셨죠? 틴틴 틴틴클럽에서 소개해드립니다. 틴틴클럽은 매주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는데요. 매달 둘째 주는 특별한 재능과 끼로 똘똘 뭉친 젊은이들을 소개하는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1980년대 중반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유혈 내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거기다 약 2만 명의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은 고아, 일명 로스트보이가 됐지요. 그런데 이 로스트보이에서 미국의 서양장기, 즉 체스의 명수가 된 청년이 있는데요. 바로 뉴욕에 사는 마주르 조아치십니다. 이전에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와 꿈을 키워가고 있는 탈북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프리카 난민 출신으로 미국에 들어온 청년은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요? 화제 인물 시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한 주 일어난 틴틴 뉴스부터 알아보고 가지요.
틴틴 뉴스.
여러분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때 주로 어디를 보시나요? 키를 본다는 사람도 있고 얼굴을 본다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보는 데가 다 다른데요. 자, 이제 손가락 길이를 한번 유심히 보셔야겠습니다. 둘째 손가락인 검지와 넷째 손가락인 약지의 길이가 비슷할수록 믿을만한 사람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옥스퍼드 대학 실험 심리학과와 노스암브리아 대학 연구팀이 영국인 남녀 1,31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지가 약지보다 짧을수록 태아 시절 자궁 안에서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성인이 된 후 외도 욕구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째 손가락이 넷째 손가락보다 훨씬 짧은 집단은 바람기가 많은 반면 약지와 검지 길이가 비슷한 집단은 배우자와 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성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연구진은 하지만 검지와 약지 길이에 따른 성격 차이는 매우 미세해서 대규모 조사를 통해서만 드러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이패드 같은 판형 컴퓨터나 똑똑한 손 전화기인 스마트폰은 이제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대가 사용하는 전자기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타이완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런 기기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게 됐다고 하네요. 타이완 의회가 최근 2살 미만 영아의 아이패드 등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보호법은 또 18살 미만 청소년이 합당하지 않은 시간 동안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영아와 청소년이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에 제한받는 전자제품에는 아이패드와 같은 판형 컴퓨터, 텔레비전, 스마트폰이 다 포함됩니다. 또 만약 자녀가 이 법을 어기면 부모가 5만 타이완 달러, 그러니까 미화로 2,5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데요. 아이들이 전자기기를 끼고 살면서 시력이 많이 나빠지고 또 심지어 전자기기 중독에 빠지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이 과연 효과를 거두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틴틴 뉴스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끼와 꿈을 펼치고 살아가는 개성 만점 젊은이들을 만나보는 화제의 인물입니다. 청소년 시절 난민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 미국인 양부모님을 만나고 또 지금은 미국 대학에서 자신의 꿈을 키우고 있는 탈북 청년 김요셉 군의 이야기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사실 미국엔 북한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난민들이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탈북자 못지않는 가진 고생 끝에 미국으로 건너와 자신의 꿈을 펼치고 있는 아프리카 난민 출신 청년을 만나보도록 하지요. 1980년대 중반 아프리카 수단에서 일어난 내전 때문에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 일명 로스트 보이는 약 2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 아이들은 몇 주 또는 몇 달을 걸어서 다른 나라로 떠돌아다니는 미아가 됐는데요. 난민촌에 가기 위해 무려 1,500km를 걸어 세 나라의 국경을 통과한 아이들도 적지 않지요. 그런데 바로 이 수단 로스트 보이 중 한 명이 미국 동부 뉴욕에 오게 됐고 또 고아였던 이 소년은 지금 서양 장기인 체스의 명수가 됐는데요. 화제 인물 오늘의 주인공 마주루 조아치 씨를 소개합니다.
It's very important to control the center of the board. Then second thing.
뉴욕시의 한 초등학교 교실. 마주루 조아치 씨가 칠판 앞에 서서 체스의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주루 씨는 미 국내 체스 경기에서 챔피언에 오르면서 미국의 체스 명수가 됐고 지금은 뉴욕의 여러 학교들에서 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치고 있지요. 딘카족이었던 마주루 씨는 수단 내전 때 다른 2만여 명의 고아들, 일명 로스트보이와 함께 걸어서 수단의 국경을 넘었는데요. 에티오피아를 거쳐 케냐에 있는 난민촌에서 8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케냐 난민촌에서 체스를 배웠다고 하네요.
There was animals while we were working, and it was about 1,000 mile walk, and there was sometimes there's no water.
수단을 탈출하는 과정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같이 떠나온 아이들 가운데 반은 살아남지 못했죠. 수백 킬로미터를 걷는데 때로는 야생동물들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잡아먹기도 했고요. 때론 마실 물이 없어서 숨이 턱 밑까지 차도 참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겨우 도착했지만 또 케냐 난민촌으로 가려면 강을 건너야 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다들 수영을 잘 못했거든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마주루 씨는 지난 2004년에 미국에 도착해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도 친구도 아무도 없었지만 마주루 씨에겐 체스가 있었지요. 결국 체스 대회에 나가 우승하면서 체스 마스터, 그러니까 체스 명수의 이름을 올렸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칠 기회까지 주어졌는데요. 마주루 씨는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준비하는데 이 체스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Some kids are not interesting, so it's your job to make them like the game.
제가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치지만 체스의 흥미를 못 느끼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강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체스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게임인지는 설명하죠. 예를 들어 체스를 하면 인내심을 갖게 된단다. 체스를 하면 암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 실력이 늘 거야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날 뉴욕 153 공립학교의 어린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마주루 씨의 설명에 따라 체스를 한 수 한 수 두고 있었는데요. 이 학교의 매건 켈리 교장 선생님은 마주루 씨야말로 아이들에게 꿈과 도전을 줄 수 있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What a role model. I mean, when you think about just overcoming.
아주르 씨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어요. 아주르 씨는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을 극복했고 또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았죠. 그리고 이제는 그걸 자신의 평생 직업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거기다 아이들과는 또 얼마나 잘 지내는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청년입니다.
Now the robot is pushing the pole. When we are talking about
마주루 씨는 열정을 갖고 아이들에게 체스를 가르치는데요. 마주루 씨를 고용한 뉴욕 체스사의 마이클 프라퍼 씨는 마주루야말로 훌륭한 직원이자 체스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I think he's believable. I think that they look at him and he's so unassuming.
마주루는 아주 신뢰가 가는 친구입니다. 아이들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체스를 배우면서 자신도 체스를 잘할 수 있고 또 아주루처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고아가 된 마주르 씨는 자신의 나이도 정확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30살 정도 되지 않았겠냐고 했는데요. 나이도 모르고 부모님도 잃고 고향도 떠나야만 했지만 이렇게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무엇보다 자유의 땅에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음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A lot actually drawn people within.
저와 함께 수단을 떠나왔던 친구들 중 정말 많은 친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죠. 전 제가 좋아하는 체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체스 국제대회에도 나가서 세계적인 체스 명수가 되겠다는 꿈도 꼭 이루고 싶습니다.
No more of you already know it, but let's just start from...
살기 위해 조국을 떠나온 마주르 씨는 이제 꿈을 향해 살아가는 청년이 됐는데요.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 난민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 인물 오늘은 수단 난민 로스트보이에서 미국의 체스 명수가 된 청년 마주르 조아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틴틴 클럽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틴틴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함께 기대해 주세요. 저는 김현숙이었습니다. 틴틴 클럽.
세상을 향한 무한 궁금증. 67억 지구촌의 다양한 모습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 라디오로 여는 세상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ABC 민주주의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A부터 Z까지 각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영어 철자 M으로 시작하는 용어 알아볼 차례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잘 모르시는 용어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용어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M is for muckrakers.
Muckrakers. 아, 정말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무슨 뜻인가요?
네, Muckrakers의 muck, M-U-C-K, muck은 동물의 배설물, 오물이란 뜻이고요.
네.
이 rakers, R-A-K-E-R-S, rakers는 갈퀴 등으로 긁어 모으다라는 뜻의 rake에서 나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Muckrakers를 직역하면 오물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아, 네. 오물을 긁어 모으는 사람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 민주주의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네. 사실 그 muckrakers는 특정 부류의 언론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
비리 폭로기자, 탐사 보도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muckrakers가 어떤 사람들인지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심재철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오물 추문을 긁어내는 사람. 낙엽을 갖다 긁어내듯이 사회의 비리라든지 부조리를 갖다 긁어낸다라는 거죠.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자본주의가 아주 급격히 이런 발전하는 그런 과정에서 산업가, 그다음에 금융가 이런 사람들이 그 못 사는 사람들을 많이 좀 착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다 뭐 월급도 많이 안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1인 저널리스트들인데 잡지에 기고하는 그런 그 1인 저널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런 그 저널리스트들이 혼자서 이렇게 현장에 가서 뭐 예를 들면 쇠고기 가공 처리 공장 같은 데 들어가서 루포로 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럼 위생시설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의 작업 환경이 나쁘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1인 저널리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탐사 보도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이 방면의 선구자로 미국 작가 업튼 싱클레어를 들 수 있습니다. 육류 가공 회사의 비리를 폭로한 정글이란 책으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네.
정글 본문의 일부 들어보시죠.
화학적인 기적은 어떤 종류의 고기라도 원하는 색깔과 향기 그리고 맛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가끔 상한 햄이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냄새가 하도 고약해서 도저히 방 안에 둘 수 없는 것도 있었다. 그럴 때는 더 강한 화학약품을 푼 물통에 집어넣어 냄새를 제거시키면 그만이었다.
아우, 듣기만 해도 비위가 상하는데 네. 요즘에도 가끔 양심 없는 회사에서 사람 먹는 거로 장난친다는 보도가 나오곤 하는데 그땐 아주 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업튼 싱클레어의 정글은 나오자마자 그 미국인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요. 미국에서 육류검역법과 식품의약품위생법이 제정되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네. 예,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바로 티어도 루스벨트, 테드 루스벨트였는데요.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먹 레이커스란 말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다시 심재철 교수입니다.
그 테드 루즈벨트가 이런 그 진보적인 이런 언론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친구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테드가 이제는 대통령이 되니까 백악관에도 초대들 받고 뭐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 속성은 저널리스트들이고 이런 자본가라든지 어떤 정치가라든지 아니면 자본가와 정치가의 그런 숨은 그런 연결고리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계속해서 캐냈어요. 그러니까 테드 루즈벨트가 야 이제 니들 세상이 바뀌었는데 남의 그 오물이라든지 추문이라든지 비리라든지 부조리를 갖다 긁어내는 그런 짓은 좀 그만해라. 그런 짓들이 꼭 먹 레이커 같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캐내지 말고 좀 잘 살아보자, 함께 잘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은 아 이게 맞아 우리가 대통령이 우리에게 준 자기야 맞아 우리가 바로 먹 레이커야 그래갖고서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 레이킹 저널리즘 시대가 열리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언론의 역할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회 지도층에 대한 감시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네. 하지만 그 1,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등 그 전쟁의 혼란기를 거치면서 이런 비리 폭로들의 활동이 잠시 주춤했는데요.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미국을 뒤흔든 정치적인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네, 1970년대 초 미국을 뒤흔든 정치적 사건이라면은 뭐 워터게이트 사건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기 중에 사임하게 된 사건이었는데요. 네. 1972년에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건물에 있던 민주당 전국위원회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었던 거죠. 처음에 잡았을 때는 그냥 잡범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닉슨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침입한 공화당 측의 공작원들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닉슨 대통령이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죠.
네.
하지만 뭐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국인들이 분노했고요. 탄핵받은 위기에 처한 닉슨 대통령이 결국 자진해서 물러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두 젊은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의 집요한 추적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는데요.
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언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고려대학교 심재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 언론, 민주주의 언론, 자유민주주의 언론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런 어떤 모멘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기간이. 이 워터게이트 사건을 갖다 통해서 신문 방송학과 같은 것들도 이제 막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저널리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스물 몇 살밖에 안 된 그 젊은 두 기자가 어떻게 미국 대통령, 세계에서 가장 파워풀한 맨인데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느냐 이래갖고선 세계의 젊은이들한테 아 나도 신문기자가 한번 돼봐야 되겠어 하는 그런 꿈을 준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먹 레이킹에서 시작을 해갖고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해서 이제 탐사 보도가가 되는 거죠. 이제 이 탐사 보도가 이제 쭉 이어져서 어떻게 보면 그 와치독 기능이 주위에서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언론의 기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언론이 감시하긴 하는데 어떻게 감시할 것이냐 이게 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심재철 교수는 저널리즘, 언론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 가지를 꼽았습니다.
정확하게 보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언론 보도에는 첫째도 정확, 둘째도 정확, 셋째도 정확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을 갖다 정확하게 보도하지 않으면 그건 기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팩트라고 그러는데 팩트를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저널리즘의 제일 원칙이 있고 두 번째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라는 게 있어요. 돈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워터게이트 사건에서도 보면 돈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닉슨 재선위원회에서 이 잡범한테 간뜬 돈의 흐름을 파악하라.
저널리즘의 제2원칙이고 제3원칙은 독자나 시청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심이 어떤지 여론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관찰하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널리즘의 세 가지 원칙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런 폭로 저널리즘, 탐사 보도의 부작용 같은 건 없을까요? 이 비리나 부조리를 캐다가 애꿎은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네, 물론 있습니다. 그 폭로 저널리즘, 폭로 언론과 대비해서 난폭 저널리즘, 난폭 언론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
이 폭로 저널리즘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의 비리와 부조리, 부정부패를 고발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나쁜 점을 들춰내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돕는 건데요.
네.
이런 폭로 저널리즘은 민주사회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반면에 힘없는 사람, 사회 약자의 잘못을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는 문제가 된다고 심재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론 보도 굉장히 선정적이죠. 이런 걸 보도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인권이라든지 권리라든지 이런 거를 무시하고 막 이렇게 보도를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난폭 저널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사회 약자 계층들 있죠.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언론의 보도에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회 약자 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걸 갖다 아주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거죠. 폭로 저널리즘은 괜찮지만 난폭 저널리즘은 안 되고 명예훼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언론의 자유를 갖다 푹 보장을 해줘야 돼요.
네, 언론의 자유는 보장해줘야 하고 명예훼손은 하면 안 되고 어려운 일이네요.
네, 뭐 거기서 공인이냐 아니냐, 뭐 실제적인 위협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식으로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 그 몇 가지 예외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지 그런 걸 감시하는 게 또 민주사회에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의 하나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용어로 알아보는 민주주의, 오늘은 알파벳 M으로 시작하는 Muckrakers, 비리 폭로 기자 알아봤습니다. 자, 이 Muckrakers 가운데 특별히 기억해야 할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업튼 싱클레어, 그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독과점 비리를 폭로한 아이다 타벨, 이다 타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아이다 타벨 등이 중요하다고 심재철 교수는 말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업튼 싱클레어 같은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약간 좀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마 대표적인 인물보다는 이다 타페를 갖다 꽂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현대에 와서는 닉슨 대통령 시절에 탐사 보도가로서는 바브 두어드 뭐 이런 사람들을 갖다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ABC 민주주의 오늘은 Muckrakers, 비리 폭로 기자 알아봤습니다. 부정 기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기대합니다. 라디오로 여는 세상 약속된 시간이 다 됐네요.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Girls Day가 부르는 노래인데요. 너의 마음을 내게 준다면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Aren't you complaining a little too much?
No, I don't think so.
You actually are. You've been complaining for the last hour. Enough is enough.
Fine, fine.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Aren't you complaining a little too much? 야, 너 불평이 좀 지나친 거 아니야? 라고 하자 제가 No, I don't think so.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You actually are. You've been complaining for the last hour. Enough is enough. 사실이 그렇잖아. 지금 벌써 한 시간째 불평하는 거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합니다.
Well, keep today's expression, enough is enough,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Aren't you complaining a little too much?
No, I don't think so.
You actually are. You've been complaining for the last hour. Enough is enough.
Fine, fine.
Today's expression is enough. E-N-O-U-G-H. Enough is, I-S, is enough.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This expression is usually said with an emphasis. It means that something is enough and there should be no more. It basically means stop.
좋은 말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들으면 싫어지죠. 기분 나쁜 소리야 오직 하겠어요. 상대방 말이나 행동을 더 못 참겠다 싶을 때 단호하고 화난 목소리로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이라고 해보세요. 상대방이 뜨끔해서 금세 움츠러들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엇을 그만하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enough is enough 입니다. 이제 그만 좀 해둬. 그만하면 됐어. 더는 안 돼. 라는 뜻이죠.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Stop nagging me. Enough is enough. 라고 하면 잔소리 좀 그만해. 그쯤 했으면 됐잖아.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Gary, you've borrowed money from me too many times. Enough is enough.
라고 하면 너 나한테 돈을 너무 자주 빌려가는 거 아니니? 이제 그만 좀 하지. 라는 말입니다. 네, 이제 enough is enough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Aren't you complaining a little too much?
No, I don't think so.
You actually are. You've been complaining for the last hour. Enough is enough.
Fine, fine.
Let's review. Enough is enough means that something is enough and there should be no more. It basically means stop.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Enough is enough.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Yaksa Sok One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09년 2월 12일 오늘.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중남부에 있는 켄터키주의 호젠빌에서 태어났습니다. 링컨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영향으로 어렸을 적부터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책 읽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링컨은 이후 24살 때인 1833년 독학으로 변호사가 되고 한 해 뒤 일리노이주 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링컨은 이어 연방 하원의원을 거쳐 1861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 미국의 남부와 북부는 노예 제도의 존속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1861년 4월 남북전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격전지였던 게티스버그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연설을 행합니다.
And that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국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연설을 통해 남북전쟁의 의미와 민주주의에 대한 원칙을 표명한 링컨 대통령.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809년 2월 12일 오늘,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동물이라고 주장한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로버트 다윈이 영국 중서부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윈은 의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의과대학에 진학하지만 의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신학대학교로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신학에도 열정을 느끼지 못한 다윈은 어느 날 한 대학 교수의 권유로 탐험을 떠나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다윈은 남아메리카와 남태평양의 섬들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일대를 여행하면서 동식물과 지질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 이를 통해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In 1859, he finally published Origin of Species, which laid out his theory of evolution.
지구에 살기 적합한 종은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종은 멸종됐다는 내용의 진화론은 곧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됩니다. 이 진화론은 이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쿠바를 고립시키려는 50년 이상의 낡은 정책에 이 나라를 민주화시키지도 못하고 번영하게 만들지도 못했다며 이 정책을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경직된 정책은 양국 모두를 위해 봉사하지 못한다며 지금은 새로운 접근을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말 미 국무부의 로버타 제이컵슨 서방부 담당 차관보가 이끄는 미국 대표단이 아바나에 도착해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가졌습니다. 제이컵슨 서방부 담당 차관보는 이번 회담의 목표는 국교 정상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동시에 양자 관계에서 다양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컵슨 차관보는 또 아바나에 머무는 동안 쿠바의 시민단체와 민간 기업들 그리고 독립 언론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쿠바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지만 인권 문제 등 미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이컵슨 차관보는 인권은 미국 정책의 중심적 문제라며 미국은 인권 문제를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쿠바 정부에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이컵슨 차관보는 이런 맥락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인권선언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인권선언이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국가에게 한결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쿠바와의 외교 정상화는 복잡하지만 첫 발을 내디뎠다고 제이컵슨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이어 제이컵슨 차관보는 미국과 쿠바 관계가 한층 개선되고 생산적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코리안 서비스. 주소 330 인디펜던스 에베뉴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0살 돼가지고 대학교 갓 나온 장모님들하고 같이 엎드려 뻗쳐하고 총 쏘고 그런
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더 이상 길은 없겠다라는 제가 마지막 그 코너에 몰렸을 때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그 잠재의식 속에 숨겨져 있는 큰 능력.
꿈을 향해 뛰는 사람들.
그들의 눈물.
내가 고파서 배를 세웠고 엄마가 고파서 배를 세웠습니다. 잠이 안 와서 배를 세웠고 하도 외로워서 배를 세웠습니다.
그들의 애환.
6살부터 혼자 살았습니다. 길에서도 먹고 길에서 자고 밖에도 못 가고.
이들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는 당신의 삶에도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중동 순위 파무장 조직 ISIL 격퇴 작전과 관련해 의회의 무력 사용권을 요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위협에 맞서 전 세계에 우리가 단결했음을 보여줘야 한다며 의회의 초당적인 승인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3년 기한의 군사작전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군사작전 초안은 과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됐던 것 같은 대규모 군사작전을 현지 정부군이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 법안은 지난 2002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무력 사용권을 배제하고 2001년 9.11 테러 당시 알카에드에 대한 공격을 위해 사용했던 권한은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무력 사용권은 반드시 상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무력 사용권을 둘러싼 토의가 의회에서 앞으로 몇 주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9월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11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9월에 미국을 방문해달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수락했다고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수잔 라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6일 한 세미나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초청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은 국가주석 취임 후 2013년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며 국빈 방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에볼라 바이러스 퇴치 지원을 위해 서아프리카에 파견한 미군 병력을 귀한 조치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에볼라 퇴치 지원을 위해 미군 3,000명을 파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파견 병력은 매우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3,000명 가운데 2,900명이 4월 30일까지 귀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견 병력 가운데 1,500명은 이미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아직도 새로운 에볼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무가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11일 중국이 7개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클 프로먼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는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 3년간 1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보조금을 제공했고 이는 WTO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로먼 대표는 중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이 섬유와 화학, 의약품, 금속, 하드웨어 등 산업 부문을 포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의 이 같은 관행이 미국 내 근로자와 농부, 사업체의 일자리와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로만 대표는 WTO에서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기대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WTO의 분쟁 조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스 정부가 유럽 채권국에 대해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야니스 바르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로화 사용국 재무장관들과 만나 협상을 벌였습니다. 구제금융 1차분 만기가 이달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좌파 정부는 모두 3천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조건과 관련해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유로화 사용 회원국가들과 유럽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채권안에 대해 단 몇 달 동안이라도 단기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또 임금과 연금을 강제로 삭감하고 세금을 올리며 수천 명의 공무원들을 해직하는 긴축정책도 재조정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유럽난민기구는 공기주입식 선박을 이용해 지중해를 건너던 불법 이민자 300여 명의 실종 또는 사망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유럽난민기구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면서 당초 알려진 것보다 사망자가 많아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도 불법 이민자를 태운 선박이 지중해상에서 침몰하면서 29명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이탈리아 정부가 밝혔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시리아 난민을 포함해 17만 명이 지중해를 건넜고 이 과정에서 3천여 명이 선박 사고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